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치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부터 아브라함 99세 때 있었던 일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즈음에 있었던 일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21장으로 넘어가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께 찾아오셨는데 그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말 이제 때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몸소 나타나셨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해 만에 한 번씩 그렇게 드문드문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9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더없이 분명하게 이제 밝혀주고 계시죠. 이 즈음에 이때에 또 아브라함에게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더 여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8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천사 둘을 대동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말고도 한 가지 용건을 더 아브라함에게 공개하셨죠.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일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을 걸죠.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대화가 여러 차례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말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셔서 만일 이 심판이 의인도 죽일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아예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시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아브라함이 바라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 같은 의인 10명도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겨우 롯 가족의 일부를 피신시키고 말 수밖에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당하여 이제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 19장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의 이제 맥락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무슨 일인지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옮기게 되죠. 이제까지 어디에 살았었냐 하면 거기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헤브론입니다. 자, 13장 18절에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게 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롯이 그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난 이후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하게 되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18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이르러서도 여전히 같은 곳 거기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20장 1절에 나오는 거기서라는 그 거기는 바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움직여서 어디로 가냐면 남쪽 네게브 땅으로 내려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는 것이죠. 자, 20년 만에 처음 이사를 하는 셈입니다. 자, 그가 거류한 땅이 어딘가 하면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가데스는 가나안 남쪽의 경계가 되는 땅이고 술은 애굽의 북쪽 경계가 되는 땅이죠. 그러니까 그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였다는 말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바깥으로 바깥 너머까지 가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남쪽으로 이주한 후에 그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였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행동은 아브라함이 잘 모르는 곳에 갈 때마다 했던 역사가 있는 행동입니다. 자,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 5년 전 일인데 그때 기근을 만나서 아주 심한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 남쪽 너머 애굽으로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너무 예뻐서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낯선 땅에 이르면 당신을 내 누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고 떠났던 것이죠. 자,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 그 20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무언가 방편을 마련했던 이 묘안을 아브라함이 마련했는데 이 묘안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내를 바로에게 바로 빼앗기는 이제 그런 일이 이어지게 되죠. 자, 그때처럼 자 20여 년이 흘렀는데 다시 이제 길을 떠나면서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익숙한 곳이 아닌 그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모르는 이제 그런 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때에 떠나는가, 옮겨 살게 되는가는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데 오랫동안 불임으로 고생하는 부부의 경우에 자식을 꼭 갖기로 마음 먹는다면 이렇게 이사를 가거나 하진 않죠. 자,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생활에 변화를 주지 않고 하던 일도 멈추고 직장도 쉬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지금 20년 만에 짐을 싸서 먼 곳으로 굳이 이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본문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야 될 그런 곳이라면 거기는 언제든지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곳은 가려고 하는 곳은 전혀 아내가 임신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18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또 14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은 뜻이 들어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겠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까지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살던 곳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을 기다리며 머물러야 맞을 것 같은데 그는 지금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런 땅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나선 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때에 이렇게 이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지금 적어도 평정심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그것도 극노산이라고 말할 그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신변도 보장할 수 없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었는데 그는 이주를 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일을 옆에서 아브라함은 목도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멋지게 중재를 했지만 그 도시들은 그대로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가나안 땅,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예측과는 다르게 살릴 의인이 없었다는 사실이 여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는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가 살고 있는 땅은 살릴 의인이 없다는 사실이 여기 지금 판명되고 있는 것이죠. 자, 소돔과 고모라는 앞서 13장에서 롯이 땅을 선택할 때 드러났던 것처럼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가장 살만한 곳이었다고 이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땅에서도, 자, 그렇게 살만한 곳에마저도 의인이 살고 있지 않다면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더는 여기서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년 후면 출산해야 할 노산 중에 노산일 아내를 데리고 자기도 모르는 곳으로 굳이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은 1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나중에 400년 후에 너희 자손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될 터인데 왜 그때에 들어올 수 있냐 하면 아직 이 땅이 심판에 어울릴 만큼 죄악이 차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에 이르진 않았지만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아브라함은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이곳을 떠나 가족에게 좀 더 안전할 만한 곳을 찾는 건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나 그가 살고 있는 땅이 무시무시한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살던 곳이 의인이 없는 곳이라면 갈 곳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이제 100세를 앞두고 내가 어디서 살면 좋을까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겪게 될까? 이하의 내용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자, 그는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부르며 낯선 땅으로 나섭니다. 자, 그것은 자기 목숨을 살리겠다는 이제 그런 방편이었는데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은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목숨 정도를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되죠. 자, 20년 전처럼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좀처럼 숨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앞뒤 사정 같은 것은 말하지 않고 그 땅 그랄의 왕이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사라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왕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사용해서 이 여인을 첩으로 데려가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0세에 이른 사라인데 대체 남자들 눈에 그렇게 띄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아마 굉장한 동안이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더구나, 근데 동안이어도 그렇지, 18장 11절에 보면, 사라는 생리도 끝난 상태였다고 말하죠. 자, 생리가 끝날 때 생기는 현상이 바로 갱년기 아니겠습니까? 자, 갱년기에는,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사라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 하면 내년 이맘때에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즈음에 사라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아마 갱년기를 거꾸로 경험하는 것 같은 일을 겪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없던 윤기도 생겨나고 피부도 살아나고 홍조를 띠게 되는 이제 그런 면모를 띄었는지도 모르겠죠. 아마 곧 임신을 해야 할 터이니 안 나오던 여성 호르몬도 충분히 나오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였는지 우리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이제 왕이 직접 그를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랄 왕이 첩을 맞이하면서 무슨 플라토닉 러브 같은 걸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겠죠. 자, 이제 사라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만약 이 왕과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일까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20장 사건은 2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다. 자,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밤은 어떤 밤일까요? 사라를 데려간 바로 그 밤입니다. 자, 사라가 이른 바 승은을 입기 전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아마도 왕 아비멜렉은 이제 새로 맞은 여인과 밤을 보낼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만난 이는 마음을 설레게 하던 여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내가 이 밤에 마음을 설레며 맞이하려고 하는 그 여인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만난다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간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 간음은 굉장히 중대한 죄로 여겨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버리게 될 일의 중대성을 아비멜렉이 알아차리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의 중대성을 느끼면서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들어본 말 아닙니까?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었죠. 자,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넘겨짚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땅에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자, 그랄 왕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께 자신은 세상의 창조주의 방식대로 그분이 정하신 삶의 방식을 준수하며 살아오고 있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의인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안다. 너 무죄한 거. 내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것 아니냐. 너를 막아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너를 돕기 위해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부합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기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훨씬 멋진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과 언약관계라는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은 그 관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죄를 짓지 않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또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4절 이하에 나중에 이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종들을 선물로 주고 또 아내도 돌려보내고 또 자기 땅 중에 좋은 곳에 머물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은 천 개를 주는데 이것은 사라가 남편이 있는 몸임에도 큰 수치를 당할 뻔한 일을 가리게 해주려고 한 일이죠. 은 천 개는 지금 계산해 보면 보통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의 16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에 어울리는 이제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덜 멋있게 보입니다. 아내가 곧 아이를 낳을 거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아내를 잘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를 잠재적 위험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내년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주소나 남긴 것인지 모르겠는데 마음대로 자기도 모르는 땅으로 옮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그라르 와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일을 벌였냐 하면 간음을 죄로 여기며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위기에 빠뜨리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고를 친 셈이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인데 자, 아브라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것 같죠. 자, 아내도 고생이고 여기 지금 그랄 사람들도 나라 전체에 어려움이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각별히 여기시니까 그리고 12장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그 준엄한 약속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가 아브라함 빼고는 다 불쌍한 인생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만 끼고 두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보호받지 못하는 아내 사라를 구해내고 계시죠. 자, 하나님은 앞서서 여러 번 반복해서 확약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자손, 아들은 내 아내 사라가 낳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라를 언약관계 안에 있는 주역으로 불러들이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비멜렉의 집도 보호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신경을 끄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연약함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도 지키시고 있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부부가 설익은 판단을 해서 하갈이 고생했던 장면을 보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건져내셨습니다. 또 여기 아브라함이 또 어설픈 작전을 펼쳐서 그랄 사람들이 큰 고생을 하게 되었는데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지키셨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내가 너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신하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일의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그의 신하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그 왕의 그 신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왕이 두려워하는 일을 신하들도 두려워하고 있죠. 자, 이들은 죄를 짓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태도와도 많이 다른 것 같죠. 우리는 죄를 짓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적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자, 9절 이하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꾸짖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 묻고 있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자, 아브라함이 11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여럿 망할 뻔하게 된 것이죠. 자, 그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낯선 땅에 들어와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존하는 법을 고심했던 것 같죠. 자, 그것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12장에서 본 것처럼 애굽 땅에 내려가며 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는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14장에 보면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고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었죠. 이 땅은 계속해서 죄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 땅이 죄가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때에 내 자손들은 이 땅에 올라와 나를 대신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우리도 비슷하게 겪는 경험인지도 심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 속에 이제 섞여 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사회생활을 할 때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자, 다 죄인들이니 내가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자, 신자든 아니든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심경으로 살죠. 그래서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가 크게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나서 절대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자, 이런 경계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방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마음을 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경계하며 살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도 그런 심경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지혜를 강구하며 이 땅에서 당하지 않고 살기로, 최후의 방어책을 마련하기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각도를 달리하여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듯하게 처신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하는 점이죠. 자,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반듯하지 않다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면 실은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은 고생을 할 것입니다. 자, 내 무능함, 불찰,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큰 짐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현장이 여기 20장에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아브라함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 편이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 잘 되면, 아브라함만 잘 되면 그 주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하신 적이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화제의 중심은 아브라함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하고 아비멜렉만 서로 알아들을 법한 그런 대화가 여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아시잖아요. 알지. 그래서 내가 온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의 시야를 그래서 좀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올 때까지, 여기에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을까요? 자, 세상에는 여기 아비멜렉처럼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온전함을 무색하게 만드는 일들을 많이 벌이죠. 자,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전날 그동안 공부 안 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 다섯 개만 찍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은 전부 여기서 나오게 해주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면 때로 응답해 주십니다. 늘은 아니고 심지어 A+를 맞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든든한 백이 없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처럼 머리가 약삭빠르게 돌아가지도 않아서 시험범위 다 공부하느라 진이 다 빠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자,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 기도 응답해 주신 바람에 인생을 망치게 될까요? 자, 우리는 그런 친구들의 눈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받은 A 학점을 간증거리로 삼기도 하죠. 자, 그러나 그런 정도에만 머물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비멜렉하고 하신 것 같은 대화의 상대자는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그냥 내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이셔서 우리하고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우리하고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수고한 것 다 알고 있다. 자, 그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쓰면서 좋은 것을 쟁취해내고야만은 그렇게 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어리석음, 무신경함에 시달리고 우리 때문에 기회를 빼앗기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적으로만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안함과 그리고 고마움으로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야 맞는 것이죠. 자, 우리 주위에 우리의 아비멜렉은 누구일까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맡기시는 역할을 이해할 준비가 되는 셈입니다. 자, 7절에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이 일의 해결책을 말씀하셨죠.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아주 이상한스러운 표현입니다. 자, 그랄 왕 입장에서 보면 어디 날강도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해야 아비멜렉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정말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 궁전에 임했던 불임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우리 생각의 선지자는 여느 사람과는 다른 안목을 갖고 사태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행동도 더 반듯하고 진중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선지자는 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오히려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여럿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지자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처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도 해서 그가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었다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 주객전도 이런 말이 어울리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못난 꼴인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뭘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기도 하죠. 특별히 중요한 순간이면 늘 판단 미스를 해서 상황을 더 엉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일마다 엉망으로 만드는 우리. 자, 우리가 누구라고 불리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의 행복을 맡겨놓고 계시죠. 자,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의 행복이 이렇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우리 손에 누구의 행복이 맡겨져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자, 우리 곁에 있는 바람에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힘써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특별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지금껏 20년이 넘도록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죠. 늘 어떤 피해를 입진 않을까,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즉 그런 걱정에 골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본 이때에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와서 왜 그랬어? 하고 묻는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줄 알아? 자,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난주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사는지 알아? 자, 우리가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보통 하는 말의 대부분의 내용이죠. 자,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느낍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얼마나 두려운 줄 아느냐고. 자, 내가 지금 웃는다고 이게 웃는 건 줄 아냐고. 자,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을 지배하는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두려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 두려운 사태가 정말 그렇게 두려운 것인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과 근심과 상관없이 그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채워야 할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몫은 어떻게 인생을 유지해 갈까, 죽지 않고 살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까 같은 마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응당해야 할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는 아내를 끝까지 지키려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대화가 역전되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이상한 광경을 여러 차례 겪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존재인데 아브라함처럼 더 정신없이 더 불안해하며 그렇게 사는 일을 많이 겪게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잊지 말기로 다시 한번 다짐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로 엉망을 만들어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세상 속에서 신자는 세상을 돌보아야 할 그런 책임을 맡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이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아들의 잉태를 앞두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어 태어날 자신을 닮은 아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신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어져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존재는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크고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고 이제 그 약속은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약속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도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마음먹지만 저희의 마음은, 저희의 감정은 저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일을 엉망으로 만들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애쓰기로 결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널리 퍼져가는 복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